네, 에베소서 강의 11번째 시간으로 구원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고 열정적이며 또 간절한가의 여부는 그가 곧 진정으로 구원받은 신자인지 아니면 구원받은 줄 착각하고 있는 그냥 종교인일 뿐인지를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자신의 구원의 확신의 문제에 대해서 항상 진지하고 또 간절하고 신중하고 절박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을 확률이 그만큼 높지만 자신의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매우 가볍게 여기거나 혹은 그저 피상적으로만 여기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일 확률이 높습니다. 첫째는 그가 교회 안에 있는 불택자이든지 아니면 아직 회심을 통해 구원을 받지 못한 자임을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이 지극히 풍성함과 그 은혜를 베푸심에 있어서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 완벽하게 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에 너무 부족하다든지 혹은 불충분하다면 혹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죄인들에게 지극히 인색하거나 까다로운 자격을 요하는 그런 제한적인 것이었다면 아마도 구원에 이르지 못할 사람이 허다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택하신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의 융단 폭격을 가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에 만들어 놓고야 마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일방적인 사랑이란 말이죠. 세상 속에서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고 아니 뭐 바라거나 기대할 자격조차 없었던 그런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까지 우리를 위할 어떤 이유나 가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대신 그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물으시고 그를 죽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님들과 전도를 하러 나가면 그 복음 큐브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 간단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전도 도구가 있는데 그 큐브에는 여러 가지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전도를 할 때 어린아이들에게 그림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는데 아이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 양손의 못자국입니다. 못자국.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손으로 찝으면서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자국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대답을 해줍니다. 우리 친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국이야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 얘기를 처음 듣는 아이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심각한 얼굴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지옥을 설명해주고 천국을 설명해주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어야 하겠지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거의 모든 아이들이 그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위해서 못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손에 선명한 못자국을 보고는 아이들이 거의 예외 없이 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던 사람들 가운데 그 죄에서 탕감받은 자들만이 자기가 얼마나 큰 은혜를 체험했는지를 얼마나 큰 사랑을 자기가 경험했는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어부 베드로는 예수 앞에서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큰 나머지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배를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던 제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죄를 지어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이것을 탕감받아보는 경험이 없는 자에게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그 은혜가 뭔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형언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인지 그 의미를 이해하기란 어려운 것입니다. 늘 아비의 곁을 지켰던 형은 아비의 사랑과 은혜를 어렴풋이 피상적으로만 알 뿐이었지만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전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들로 대우받기를 포기한 채로 거린의 형색으로 간신히 나름대로 연명하다가 마침내 집으로 돌아온 이 둘째 아들에게는 돌아온 그에게 베풀어진 아비의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이 이 둘째 아들의 마음 뼛속 깊이 이 새겨진 그 영원한 감동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 같은 이유란 말이에요. 피상적으로 느끼는 사랑, 피상적으로 느끼는 용서와 생생하게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한 용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은 다른 것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오늘 이 은혜를 진정으로 체험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은혜를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느냐, 아니면 그 은혜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가슴을 쥐어뜯는 그러한 통렬한 회개 속에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발견한 흔적이 이게 지식적인 게 아니라 생생한 체험적으로 내가 그 은혜에 복받친 그런 어떤 회심의 증거들이 있느냐. 이건 신앙 안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뭔가 중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기까지 이르러서 결국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희생하시고자 하신 그 모든 계획과 그 계획의 실행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의 정의는 바로 그것입니다.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 베풀어진 것이 바로 은혜란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인지도 몰랐잖아요. 이렇게 살던 어느 날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닿을 때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 형벌을 받게 되리라는 이런 사실도 우리는 전혀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미련한 어리석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은혜를 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그게 필요하다고 하나님을 조르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쓰나미가 밀어닥친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너희가 그 은혜, 바로 그 은혜를 인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신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내밀으신 이 은혜에 대해서 그럼 죄인들은 어떤 반응을 통해서 구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손을 내밀었을 때 바로 믿음.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구절에 보니까 누구도 구원이 인간적인 행위, 노력의 산물이라고 그것을 스스로 자랑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왜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느 날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실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초대에 믿음으로 응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손을 내어 밀었을 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그 손을 덥석하고 붙잡기만 하면 그 물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구원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초청을 수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반드시 중요한 것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구원받기로 예정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집요하게 그를 추적해서 그를 구원으로 초청하십니다. 그것을 신학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소명이라고 합니다. 콜링이라고 하죠. 그리고 마침내 그가 하나님께 승복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뭐라고 하느냐? 중생이라고 합니다. Regeneration 혹은 Born Again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이 중생은 회개와 믿음이라는 결과를 반드시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성령께서 한 영혼 가운데 찾아오실 때 그는 자신이 씻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상태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중생한 신자는 그 즉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회개함과 동시에 이 죄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 예수만이 나의 구주이시다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전적인 절대적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서 conversion, 회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이 두 가지를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회심을 통과하지 않고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죄를 회개함과 그리고 내가 의지하고 붙들 뿐은 내 모든 생애를 통틀어서 내가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 회심을 통과하지 않고는 누구도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길은 없는 거예요. 한 영혼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과 이제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며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을 주시는 것은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성령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회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는 이 회심의 문제는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죄에 대한 회개가 오직 하나님이 홀로 일방적으로 한 인간에게 일어나게 하는 것이라면 잘 보세요. 성경에 그 많은 곳에서 왜 우리에게 회개하라 라고 요구하실까요? 회개하게 해주시는 것 같으면 회개하게 해주마라고 말씀하셔야지 왜 우리에게 회개하라 돌이켜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돌이키고 돌이키라 왜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을까요? 또 믿음이 하나님께서 홀로 그분이 홀로 단독적으로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라면 왜 성경이 그토록 많은 구절을 할애해서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고 요구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될 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어느 날 이런 무신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던 나에게 뭔가를 이렇게 확 내 눈을 가리고 있던 꺼풀들을 걷어내고 뭔가 하나님의 존재하심, 진리를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각을 열어주시는 것까지는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하심의 은혜예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 펼쳐진 진리,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내 남은 평생 주를 위해 살겠나이다. 이것은 그건 성령이 저절로 해주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먼저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그보다 더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은 믿고자 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돌이키고자 하는 자에게 회개할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저절로 다 된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을 예수를 믿었는데도 맹숭맹숭한 거예요. 뭔가 뜨거움이라고 하는 건 없고 정말 어떤 생애적인 감격이나 이런 은혜 따위는 그리고 자기의 죄 때문에 눈물 콧물이 뒤범벅이 돼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음을 회개했던 그런 추억들이, 기억들이 하나도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은 신자들이 교회 안에 버젓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보다 적극적이고 보다 진지하고 보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지성적인 헌신을 통해서 더 열렬하게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자에게 그 믿음이 더 커지고 더 강해지고 더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저절로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 아이가 어느 날 학교에서 씨앗을 하나 얻어왔습니다.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고 정성껏 돌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그 화분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나고 꽃이 피더란 말이죠. 그 씨앗이 만약에 처음부터 죽은 씨앗이었다면 그런 변화가 일어났겠어요? 안 일어났겠죠. 예를 들면 쇠구슬을 심어놓으면 100년, 1000년이 지나더라도 쇠구슬에서 싹이 나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살아있는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 씨앗을 심고 물을 주니까 거기서 드디어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이렇게 잎이 자라고 꽃이 피더란 말입니다. 씨앗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 화분에다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물도 안 주고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씨앗은 싹을 틔우지 못하고 그냥 말라 죽어버렸을 것입니다. 그 믿음은 뭐와 같느냐? 이 씨앗과 같은 거예요. 씨앗. 그래서 택자가 아닌 사람은 쇠구슬 같은 거예요. 아무리 거기다 대고 물을 부어도 절대로 싹이 나지 않아요. 그는 불택자이기 때문에. 또 하나, 믿음을 분명히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셨는데 관리를 안 해요. 그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예배를 사모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영적인 깨달음을 갈구하면서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떨궈준 씨앗에다가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이렇게 하면서 정성을 다해 키워야 되는데 이제 가만히 내버려 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자기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불투명하고 의심스럽고 좀 고난이 오면 그냥 신앙에서 주저앉아버리고 믿음의 길에서 이탈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구원의 문제, 자신의 신앙의 문제, 신앙의 성숙의 문제에 대해서 한없이 게으르고 부주의하고 나태하고 이게 방관하는 성도님들을 대할 때 정말 목사의 마음에 태산 같은 걱정이 생겨요. 왜 그런 걱정이 생기냐면은 그분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듯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이 그분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냥 툭 던져놓고 전혀 신경 안 쓰는 자라든지 말든지 물도 안 주고 걸음도 안 주고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한 사람이 가진 신앙이 진정으로 구원에 이를 만한 신앙이라면 거기에는 반드시 죄에 대한 강렬한 회개가 있어야 하고 그것이 죄에 대한 진실한 회개라면 거기에서 반드시 그 죄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구원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절대 의존적인 믿음이 있어야 그것이 구원받기 합당한 믿음으로 성립이 돼요. 성립이. 죄에 대한 혐오와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이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믿음이 죄로부터 구원을 지향하는 것이라면 거기에는 반드시 죄가 자신의 고통과 비참함의 궁극적인 원인이라는 인식과 죄에 대한 분명한 혐오가 구원받은 성도 안에 이게 그러한 정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란 죄의 뿌리가 자신 안에 있음을 깊이 자각한 결과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만큼 중대한 악이었는가를 깊이 자기 자신이 시인하면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자 하는 그런 영혼의 절규가 바로 회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처음에 단회적 회개인 이 회심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신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고 성령과의 연합을 꾀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때그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유격이 벌어지는 것들을 감지할 때마다 아, 이건 아니지. 이건 지금 내 신앙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거야. 하고 즉각적으로 깨닫고 회개를 통해서 다시 자기에 있는 죄들을 청산하고 다시 자기의 영혼을 청소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성화되어 가는 신앙이고 그 사람 안에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의 구원이 끊임없이 물을 주고 비료를 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뿌리 내려져 있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자, 보세요. 오늘 우리 스스로 느끼기에 왜 우리의 믿음이 아직 이렇게 연약하다고 이렇게 느껴질까요? 야, 나는 아직 믿음이 깊지 않아. 이렇게 내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라고 이렇게 내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대한 확신보다는 나는 왜 이렇게 아직 이렇게 믿음이 깊지 못할까 이렇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 나는 정말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인가? 스스로에게 자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쉽게 내가 분명하게 답을 할 수 없는 이런 모든 원인들이 무엇에서 비롯되는 걸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정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풀어보려면 믿는다는 말의 의미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뭘 믿는다는 거냐? 믿는다는 거의 그 상태는 뭘 의미하는 거냐? 이걸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의 대부분은 예수를 믿는다. 그런데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알고 그것을 굳게 믿기는 하지만 자신이 지금 믿는 이 믿음이 정말 구원받을 믿음인가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것이 불안하기에 아예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이제 그 문제를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한쪽 구석으로 제쳐두고 자꾸 떠올려 봐야 답이 안 나오니까 그냥 구원 받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구원의 확신의 문제 자체를 기피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딱 두 가지의 경우예요. 첫 번째는 그분은 분명히 구원을 받은 분이 틀림없는데도 불구하고 아, 나는 구원 받지 않았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이제 자기는 분명히 구원 받은 성도인데도 구원을 의심하는 성도의 부류가 한 부류고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퍼센테이지의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이 구원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믿음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자신은 분명하게 구원을 받았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경우입니다. 전자라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실 때 그분이 그 확신을 깨닫게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후자의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놓으신 이 구원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이 돼요. 적용. 믿음이 바로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선물로 거저 받은 것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물건을 이렇게 건네주면 이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손을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해주면 이렇게 손을 뻗어서 받아야 되는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받으려고 내어민 손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성질을 띠고 있는지를 보면 그 믿음의 이제 진위 여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설명할 때 가장 위대한 믿음에 대한 설명은 뭐냐면은 믿음은 곧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정의입니다. 이것이 모든 믿음에 대한 정의 가운데 가장 올바른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다. 바라보는 건데 여기서 바라보는 것은 그냥 이렇게 한번 보고 시선을 다시 돌리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을 아주 또렷한 목적을 가지고 뚫어져라 응시하는 거예요. 절대로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고 그 한 대상을 향해 뚫어져라고 쳐다보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성질을 성경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서 약도 없이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장대 끝에다가 높이 놋뱀을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메어 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저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분명히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이 모세의 말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 가지의 반응을 보였죠. 첫째는 저 미치광이 모세가 지금 이렇게 열이 나가지고 내가 죽을 지경인데 약을 갖다 주지는 못할 망정 장대 끝에 노수로 뱀을 만들어 놓고 저거를 쳐다보라 한다. 저거를 쳐다본다고 어떻게 내 병이 낫겠는가 하고 바라보지 않은 사람. 첫 번째 부류. 두 번째는 그 모세의 말에 떨어지기가 무섭게 장대 끝에 매달린 그 뱀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뱀을 쳐다볼 때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그 심정이 어떤 심정으로 그 뱀을 쳐다봤겠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뚫어져라. 아, 저 뱀을 바라보면 산단다. 에? 정말 모든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 뱀을 쳐다봤을 거란 말이에요. 절대 의존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노뱀을 바라봤을 거예요. 가장 간절하고 가장 절박한 심정으로 그 장대 끝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 십자가 위에 내 죄를 지고 그 위에 높이 달려계신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또 나는 이제부터 다른 것을 알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가장 고상한 지식만을 나는 알기를 원한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것이다. 절박하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 바라보고 있었던 그 시선을 떨구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언젠가 제가 TV에서 한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가정법원 앞에서 이혼을 합의하고 갈라서는 부모가 서로 자기 자식들인데도 자식을 안 맡으려고 네 맡아라 내 맡아라 이렇게 자녀를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순간에 아빠에게 가 하고 소리 지르면서 돌아서는 엄마에게 그 아이가 절규하듯이 엄마에게 달려가서 울부짖으면서 엄마에게 매어 달리더라고요. 참 가슴이 아픈 장면이었는데 그때 그 아이가 그 엄마를 바라보면서 엄마의 옷을 붙들고 제발 엄마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 아이의 그 절박한 마음 그리고 그 엄마를 향한 그 뜨거운 시선 그게 바로 절대 의존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한 단어 속에 반드시 녹아 있어야 될 태도란 말이죠. 태도. 믿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한번 바라보고 끝하고 고개를 돌려버리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니 내가 한 번은 믿어주마. 한 번은 내가 믿는다고 해주고 그 다음에는 내몰라라 해버리고 그냥 세상에 가서 내 마음대로 육신이 날 이끄는 대로 그렇게 세상에서 방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성경에 입각해서 얘기할 때 믿음이라고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 사람은 아직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기본 남은 교회 오고 기본 안 남은 교회 안 오고 시간 있으면 예배 드리러 오고 자기 바쁘면 그냥 제껴버리고 어디 믿음 안에 그러한 태도, 그러한 자세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셨다면, 그런 믿음으로 교회 와서 앉아 계신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 계시는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은 저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높겠죠. 영원한 멸망받을 죄인들에게 구주 그리스도만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이잖아요. 희망. 그거 외에 달리 뭘 바라봐요? 뭘 사람을 기대하고 돈을 쫓아다니고 쾌락을 추구하고 그게 어떻게 믿음이라고 설명할 수 있냐 말이에요. 죽어버린 이 시체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러면 나를 살게 하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면 나 살려준 사람 죽을 때까지 내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두고두고 고마워하고 감사해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사람도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데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 진실되고 진정한 고백이 깃든 간절한 삶만이 믿음의 삶이에요. 신앙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자꾸 여러분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긴가민가 회의하고 의심하고 연약해지시느냐? 자꾸 이거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세상 곁눈질을 하면서 여기도 봤다가 저기도 봤다가 눈을 감고 잠도 청했다가 그러니 자꾸 흔들리고 주저앉고 넘어지고 격질로 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만을 굳게 붙잡는 믿음. 아니 그걸 하나님이 그냥 나는 아무 노력도 안 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난 뒷짐지고 있는데 그런 믿음을 그냥 주시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냔 말이에요. 저는 성경 어디를 봐도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꽉 붙들고 가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구원 얻은 신앙. 오늘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이어서 10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셨고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자, 모든 존재하는 물건에는 그 쓰임에 합당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목적으로 지으셨느냐?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 밖에서 쌓은 선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구원하고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을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고 우리가 그것을 행하기를 원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자, 구원을 받은 자들은 모두 한 가지 중대한 삶의 목표가 자동적으로 생기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뭘 통해 나타나느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니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기치고 다른 사람들 미워하고 속이고 이런 걸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날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신자의 삶 속에서 이게 선이라고 얘기했지만 성령의 열매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열매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하나씩 하나씩.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달려가니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을 기뻐하면서 죄와 더불어 피 흘기까지 싸우면서 세상을 등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천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내 삶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결과적인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많은 선한 열매들이 도덕적인 열매들이 우린 도덕주의자가 아닙니다만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보죠. 오늘 거리낌 없이 말과 행동으로 생각으로 거듭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굽니까? 그 사람은 누구예요? 그 사람의 정체는 뭘까요? 그 사람이 믿음으로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채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안에 방황하고 있는 신앙과 세상 사이를 배회하고 있는 그런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구도자에 불과한 것이죠. 엄밀하게 얘기했을 때.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가 진정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면 죄에 대해서 그토록 둔감하면서 죄를 범함에 있어서 전혀 갈등 없이 고민 없이 번뇌 없이 날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구원받고 회심한 신자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임을 스스로 증명해 주는 것이든지 아니면 은혜의 지배에서 미끄러져서 벗어나서 지금은 죄의 지배 가운데서 심각한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문제, 그리고 믿음의 문제, 그리고 행위의 문제, 이런 것들을 매우 신중하게 다루면서 우리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깊이 있게 진지하게 이 문제를 다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지대는 없어요. 신앙에서요. 예? 한때 그 영적인 그리스도인, 육적인 그리스도인 이런 표현들이 많이 이렇게 사용되어졌었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 단어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면 전부 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이지 어떻게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만들어진 말이에요. 심각하게 자신의 신앙의 문제를 점검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죄가 깨달아질 때 참회하고 그 죄악에서 돌이키고 그리고 매일 매 순간 전심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서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의 감격을 내가 매일매일 매 순간 내 삶 속에서 누리면서 살기를 하나님 앞에 거듭거듭 결단하든지 아니면 자신은 구원을 얻을 자의 명부에서 제외된 사람일지 모른다는 생각 속에서 아예 그럼 신앙을 접고 그냥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마음대로 죄와 짝하면서 그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쫓아가서 불나방이 지 타죽을 줄 모르고 불을 향해 지 몸을 던지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살다가 깨끗하게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할 뿐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에베소서 강해를 이 구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구원에 관한 한 또 믿음에 관한 한 이 진리를 처음 듣는 분인 것처럼 저는 오늘 이 분명한 복음의 교리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가볍게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그저 주일에 교회 딱 한 번 나오는 것으로 내 구원이 어떻게 뭐 좀 되겠지, 어떻게 보장되겠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 불안하시죠. 그 불안함을 떨칠 수가 없으실 겁니다. 그런 가운데 양다리를 걸치고 중간지대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고 계시면 안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죄를 회개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절대 의존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굳게 붙들고 가는 그 자의 영혼 속에 오늘도 성령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하고 성령은 계속해서 그의 영혼에다가 인을 쳐주시는 인을. 그래서 그는 한순간 구원의 어떤 확신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렇게 신앙 좋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목사들도 때때로 자기의 이 구원의 불확실성 때문에 고뇌했던 흔적들이 자기들이 쓴 책이나 글에서 여신에 나타납니다. 칼빈도 예외가 아니고 루터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뭐가 필요하냐? 그렇게 마음이 흔들릴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고 주여 당신의 구원의 인치심이 필요하나이다. 그렇게 성령께 자기의 마음을 돌이킬 때 다시 성령께서 그에게 활짝 그의 심령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쏟아부어 주시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너는 내 사랑하는 종이 아니냐? 그럼 계속 반복되는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끝까지 구원의 확신들을 지켜서 결국 천국 문을 열고 주님의 품에 안겼단 말입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서 저는 뭐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구원받은 거 확신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거예요. 뭐 얘기하라면은 그냥 객기로 말입니다. 아,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던 그 사람이 불과 하루가 지난 내일 진짜 구원에 확신이 있나? 이렇게 또 구원의 확신의 문제에 대해서 밑바닥으로 추락할 수 있는 게 늘 죄와 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날마다 바라보고 붙잡고 그리고 붙들리고 그리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이게 아주 보편적인 것이 돼. 어쩌다가 한번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매일 매 순간의 삶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주 보편적인 것이 돼야 돼.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진정한 구원을 그 구원을 지켜가고 있는 아름다운 신실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세요. 우리 자신 안에 무슨 믿을 만한 것이 있어? 이 연약하고 부패한 인생에게 기대할 게 뭐가 있나요? 그러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볼 뿐인 것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그분이 높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 그 십자가 아래 설 때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초라한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허물투성이 인간인지, 무엇 하나 잘났다고 떠들어대지만 그런 말 자체가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인지 십자가 아래 설 때 비로소 적나라하게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그럼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가서 고개를 이렇게 치켜들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붉은 피를 툭툭툭툭 떨구고 있는 그리스도를 한 번씩 이렇게 올려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서 그 앞에 투영되는 자기의 모습을 또 확인하고, 주여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도 나를 붙들어주십시오. 십자가가 아니면 내 소망과 내 기대와 내 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따라서 그 진리와 은혜의 결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속에서 많은 선의 열매들을 맺혀가면서 이 땅에 쓰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들이 되고 향기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 세상에 은은히 이렇게 퍼져나갈 때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게 우리의 존재의 이유예요. 목적이에요. 예수 때문에 한몫 잡아보자. 이거 아니고요. 이런 기복적이고 이런 자아를 성취하고 형통을 부르짖는 그런 신앙이 그게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것을 통한 마음에 늘 넘쳐나는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성도예요. 가장 행복한 성도. 뭘 먹든 어디서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런 구원의 확신과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찬양받으시기를 소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기쁘게 해드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시는 그런 행복한 여러분들의 남은 여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